라디오 북한인권기록보존서 눈물의 기록 정의의 기록 안녕하십니까 이광백입니다. 2015년 유엔은 대한민국 서울에 인권사무소를 설치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201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탈북민들의 증언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은 향후 인권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어떤 인권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해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가해자들이 인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대 청춘까지 20여 년이 넘는 시간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박주용님을 모셔서 수용소 내에서 인권 침해 실태, 특히 공개 처형 그리고 또 수용소에서 어떻게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생활 실태까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공개 처형 실태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박주용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인권기록보존소에서 작년에도 한번 나와서 증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권 침해 그 가운데 특히 공개처형 얘기를 하실 텐데 일단 태어난 곳이 어디시죠?
21호 수용소요.
그러니까 아예 태어난 걸 수용소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렇죠.
21호 수용소에 있다가 또 얼마 안 돼서 바로 옆 수용소로 옮겨졌다고요?
네. 1년 좀 안 돼가지고 태어난 지 몇 개월 된 다음에 이제 18호 수용소로 또 삼촌제 때문에 또 갔다고 하네요. 아,
그러면 수용소에서 태어났고 18호 수용소에서 한 살도 채 되기 전에 그때부터 그럼 언제까지 18호 수용소에 살게 되나요?
23살 마감까지 했죠.
그러니까 23살 결국 탈출을 하기 전까지
그쵸.
그냥 거기서 인생을 보낸 거군요.
네.
네. 그런데 재밌는 게 18호 수용소 거기가 이제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수용소인데요.
네.
언젠가부터 해제민이라고 그래서 약간 다르게 분류돼서 생활하셨다고요?
네. 거기가 97년 그때부터 이제 해제민 이주민은 분리를 아예 심하게 하면서
네.
2003년에는 완전히 분리돼서 네. 살았어요.
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정치범에서 해제가 된 건데도 네. 여전히 수용소 내에서 생활을 계속하셨군요. 그때가 해제민이 됐지만 여전히 수용소 생활을 시작한 게 2003년이니까 한 열몇 살쯤 됐을까요, 그때가?
16살,
17살 이때쯤이었겠네요.
네. 네.
아,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정치범으로 18호 관리소에 수용됐고
네.
그 이후로는 해제민이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수용소 생활을 계속했군요.
그렇죠. 학교 가서도 그냥 해제민이다라는 그 떳떳한 말 한마디밖에 바뀐 거는 없죠.
아, 그거 정도만 바뀌고.
네.
네. 그러면 당시 이제 17살까지는 정치범 생활을 했던 거고 그 이후로는 해제민이라고는 했지만 그때 어쨌든 그 속에 와 있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그러니까 수감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그 사람들은 자기 본인이 뭔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뭐 친척이나
네.
형제 알지도 못하는 팔촌의 뭐 십촌 뭐 이런 분들의 죄 때문에 그분들까지 네. 같이 들어와서 수감 생활을 한다고 네,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용소 내에서 공개 처형이 일어나기도 했다고요?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직접 많이 봤죠.
아, 많이 그냥 봤어요?
봤단 정도가 아니라 많이 봤는데 공개 처형을 한다고 사진 갖다 걸어놓고 거기다 이제 나이, 키 뭐 이렇게 써서
어떤 사람을 처형하는지를 사진을 붙이는군요.
네,
어.
사진을 일단 붙여요. 여기는 전봇대 같은 데다 이제 붙여놓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를 거기는 이제 집 건물 앞에다가 이제 하나씩 붙여놔요. 이제 이런 사람을 메시에 어느 장소에서 처형을 하니까 일 나가는 사람 외에는 다 나오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침 7시에 공개 청사를 하니까 이 시간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이제 나와서 공개 청사를 현장에 모이라고 이제.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그걸 이제 어린 나이에 보여주기 싫으니까 숨겨놓고 냈었어요, 엄마가.
아.
저희를 방에다가 이제 방에는 이제 비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들여다보면 애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아니까 인민반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아니까 그 저희는 마루가 있었어요. 마루 밑에 공간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거기다 좀 숨겨놓고
네, 공개처형을 못 보게 했군요.
끝나고 올 때까지 저희는 그 안에서 이제 누워있는 거죠. 밑에는 연탄 냄새 안 나잖아요.
아이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겠네.
근데 그때 당시는 뭐 모를 때였으니까 네. 그냥 엄마가 있으라고 하니까 여기서 그냥. 나오면 그냥 잡혀가고 혼나고 한다라는 걸 아니까 거기서 그냥 숨어있다 이제 엄마가 오면 문 열어주고 해갖고 나오곤 했었죠.
그런 식으로 부모님을 아예 안 보여주려고
네.
했었군요.
그러다 네. 이제 제가 성장해서 공개청살 현장에 갔는데
그때가 몇 살쯤이었을까요? 처음으로 한번 공개처형을 본 게요.
그때 9살에서 10살쯤
9살 10살
네.
때
그때인데 이제 가서 순이가 어린 애들을 제일 앞에 앉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맨 앞줄에는 이제 어린 애들 앉혀놓고 단위 순서대로 이제 큰 애들 이렇게 쭉쭉 앉혀놓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보드나무에다 이제 나무 각판 하나 이렇게 박아놓고 거기다 손을 묶고 이 사람 쟤는 18호 여기 아내가 평안남도 북창군 봉창리 안에서 탈출을 하다가 직동처소에서 잡혀서 잡혔는데 이 사람은 뭐 때문에 나간다라는 걸 자기 본인이 인정을 안 했대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교화소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교화 생활을 하면서 그거를 반성을 안 해서 이 사람을 죽인다. 그러니까 장군님의 방침을 어긋나게 어겼다. 했으니까 이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무참하게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처형을 하라 네네. 해갖고 그걸 이제 도리당 막 주워가지고 때리고 까고 옆에 강해니까 장마철에 떠내려 강목도 있고 한 걸로 막 어른들은 그걸로 때리고. 예. 네, 근데 저도 그때 당시는 처참하고 막 했죠. 저걸 굳이 우리가 봐야 되나?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게 나도 뭔가 재지면 저렇게 죽겠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도 들었고.
네. 그리고 더 안타까웠던 게 총살하는 분의 부모 형제들을 제일 앞에다 놓고 직접 제일 먼저 그분들이 자기 자식을 돌로 까게 하더라고요.
처형에 가족들이 그럼 직접 참여하는 거군요.
다른 사람이 돌을 던지기 전에
가족들
가족이 먼저 던지는 거죠.
돌을 그러니까 던지는 거군요.
그 사회에서는 내 자식이지만 장군님의 방침을 어긋나면은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가 너를 죽인다라는 걸 많은 분들한테 이제 인식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당시가 10살쯤이었는데 아무튼 처음 목격한 공개 처형. 그 처형의 이유는 탈출을 시도했다는 거였군요.
그렇죠.
어떻게 처형을 했느냐 하면 막 돌멩이를 던지고 강목으로 때리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네.
그래서 뭐 피다 네. 터지고 이제 그냥 숨만 겨우 붙어 있을 때 그때 총으로 이제
총으로
쏴서
사격을 해서 네. 죽이는. 아,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 다 달랐겠습니다만 대체로는 막 그 처형자를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항상 국회 안에는 우리 아버지 막 뭐 이러니까 아버님의 말씀을 왜 어긋나게 했으니까 저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대부분 한 90%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러나 속마음으로는
또 안쓰러워했고
아.
그러니까 저희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 세대분들은 밖에 생활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니까 그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했다고 저는 보고
네.
있어요.
그리고 주용 씨 같은 경우도 내가 왜 이걸 봐야 되느냐 네. 이런 생각도
굳이
들었고
굳이 우리같이 이제 한창 꽃펴놔야 되는 애들인데 말로는 장군님께서는 꽃 같은 어린애들 뭐 하면서는 꽃 같은 애들한테 왜 굳이 이거를 보라고
잔인한 장면을
네,
보라고
그걸
했는지
그걸 보라고 하나 하는
그리고
생각.
또 내가 저 상황이 되면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그런 두려움도 들었고 그랬군요.
네네.
아 그런데 공개처형에 사람들이 보통 몇 명씩 공개처형에 참여하나요? 또는 거기를 지켜보나요?
몇 명씩이라고는 그거를 확정을 못 내는겨. 일단 일하러 나가는 사람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를 숨겨놓기도 했고
네네네.
그다음에 걸어다니지 못하는 분들도 못 나오고 하니까 대략 지금으로 보면 1,000명은 이상 된 것 같아요.
아, 몇천 명씩 모여서?
네네. 엄청 많이 모여서 그 도로를 꽉 메우곤 했었거든요.
아 그러면 수천 명의 군중이 모여서
네.
같이 처형에 참여하거나
돌을 먼저 던진 되는군요. 사람이 뒤로 오고 뒷사람이 나와서 또
던지고
그래서 그게 반복되는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한 분을 공개 처형하면 몇 천 명의 돌을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게 수천 명이 돌을 여러 개씩 던졌을 텐데
네.
그 당사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 던지는 사람의 힘에 따라서 한 번 맞았을 때 살이 뜯겨 나가는 사람도 있고 돌이 그냥 이렇게 부어 있는 몸이니까 돌이 좀 뾰족한 돌 같은 거에 직통 맞으면 이게 돌에 박여서 안 나오기도 하고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뭐 그러다가 숨도 그 맞다가 그냥 아예 끊어지는 하고요. 분도 있고.
아 그런 끔찍한 장면 연출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 공개 처형을 그렇다면 이제 보도록 강요를 쭉 했다는 건데 만에 하나 공개 처형에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특별히 일이 없는데도 나중에 발각되면 뭐 어떤 불이익 같은 걸 받나요?
불이익은 당연히 가죠. 그 김일성의 김정일이 말을 거역했다는 거로 해가지고 그 사람은 단련대나 무보수를 가죠. 그러니까 서로 이민반에서 그거를 감싸줘야 되는데 그거를 감싸주지 않고 그냥 갖다 지급반장한테 얘기해서 지급반장은 보안원한테 갖다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단계별로 올라와서 이 사람은 뭐 성실히 일도 안 했는데 왜 여기 안 참여했냐 하는 식으로 조사를 해서 무보수, 뭐 단련대 이런 걸 하죠.
네. 그런데 어머님이 처음에는 그 공개처형장 못 가게 하려고 마루 밑에 막 숨어 있으라고 하고 그랬다는데 네. 어쨌든 첫 공개처형을 목격한 게 9살, 10살 때예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어린 나이면 몇 살 아이도 그런 처형장에 가기도 하나요?
인민학교 1학년부터는 다 갔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한 7, 8살쯤 되나요?
네, 그럼? 유치원 때는 저는 기억은 안 나거든요. 근데 네. 학교 올라가서는 공개청사를 한다고 전부 다 선생님이 데리고 갔었어요. 줄 서서.
아, 그럼 초등학생부터는 공개처형장을 보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 한 17살 때까지는 정치범으로 그리고 그 뒤로는 해재민으로 20살 초반까지 있었는데 해재민 구역에서도 처형이 이루어지나요?
공개청사를 할 때는 해재민, 이지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 한 장소에서 하기
그러면
때문에.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참여하게 되는군요. 수용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렇죠. 다 참가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제 수용소 생활을 하신 셈인데 대략 그 공개처형을 몇 번 정도 목격을 하셨다고 봐야 될까요?
그걸 제가 목격을 한 거는 몇 번이라고 막 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한국에 오는 걸 성공 못했으면 저도 범죄자잖아요. 근데 이럴 때 저희가 막 태국에서 막 올 때 10명 막 뭐 몇백 명씩 또 오잖아요. 그분들이 한 달에 잡혔다 하면은 한 달에 다 그
한꺼번에.
사람을 한꺼번에가 아니라 단위로 나눠요.
아, 그래요?
1일부터 10일 사이에 몇 명.
아,
그 다음에 또 뭐 11일부터 20일 사이에 몇 명? 뭐 이렇게 해서 공개청사를 하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죽고 김정일 정권이 들어와서 막 사람들이 혼잡해졌었어요. 그때는 막 한 달에 두세 명도 청사를 하고 한 2, 3년은 그렇게 쭉 꾸준히 나갔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공개청사를 당해서 내 가족이 피해를 받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니까 좀 자중을 했죠.
근데 어쨌든 공개처형이라는 게 막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런 특별한 게 아니고 늘 아니죠. 일상적으로 한 달에 막 두세 번씩도 거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일이었군요.
그렇죠.
아, 이게 좀 가슴 아픈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아픈 기억일 수도 있고요. 그동안 쭉 봐왔던 공개처형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 기억에 남는 처형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분 죽는 게 가슴 아픈 줄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뭐 공개청사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니까 그다지 저 사람이 뭐 불쌍하다 막 이런 거를 못 느꼈는데 평안북도 구장이었을 거예요. 아마
구장이라는
데서 이제 혁명화로 이제 와서 혼자 있는 사람들 사는 학습이라는 데가 있어요. 학습 생활을 한다 해서 여기로 말하면 이제 대학생들이랑 막 이제 방 하나에 몇 명씩 모여서 살잖아요. 북한에 그런 학습이라는 공간이 따로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학습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고 했었는데 수용소 밖에 생활을 하다가 온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여기 들어와서 석탄을 캐다 다리를 다쳐갖고 엄청 심하게 다리를 절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처서를 나가려고 탈출을 시도한 거죠. 내가 굳이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탈출을 시도했었나 봐요. 근데 시도를 했는데 잡혔어요.
아, 네.
잡혔는데 네가 왜 이 길을 나가려고 했냐? 뭐 하니까 그 사람도 내가 이제 이걸 불면 구장에 있는 모든 친척 이제 다 알잖아요. 8천 몇 천까지 따지는 걸 아니까 그거를 불지 않고 입을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교화형에 처했어요.
네.
그러니까 교화형이라면 그 수용산에 제일 심한 그, 뭐, 단련된 무법수 교화소, 교화형에 가서 몇 개월, 뭐, 1년인가 2년 형을 받고 갔는데, 사람이 갑자기 막 살이 막 쭉쭉 빠지고, 영양실조가 온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어느 날 이제 공개 처형을 한다고 이제 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구장에서 혁명하러 와서 학습에서 있다 직장 뭐 이렇게 해서 딱 내걸었는데 코어 보는 순간 어머 이 사람 왜 벌써 죽어? 2년인가 형을 받았는데 왜 벌써 공개처형을 하지? 하고 공개처형 장소 나갔는데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 알고 있었던
저는 그분을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걸로 직장을 계속 다니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끔씩 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게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청살 장소에 가니까 그분이 아닌 거예요. 막 너무 퉁퉁 붓고 교화형에서 일을 하면서 그 죄를 인정을 안 했다고. 부모 형제 나오라 하는데 부모 형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친근 한방 쓰던 분들이 나와서 제일 먼저 때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어린 애들이 때리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른들한테 하는 게 너희들도 이 사람을 동정한다고 해서 감정 실리지 않고 때리면 너희들도 같이 청살할 거라고 이렇게 엄포를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심하게 막 때렸는데 덜로 까고 저부터도 했는데 이게 한 번 맞을 때마다 이게 살이 툭툭 터져갖고 나와갖고 결론은 마지막에는 이게 다 살이 너덜너덜해갖고 뼈가 다 보이고 막 할 정도로 이제 해갖고 그 사람은 총도 못 맞고 죽었거든요.
네, 그랬군요. 주영 씨가 18호 관리소를 탈출한 것이 벌써 2011년이네요. 예, 5, 6년이 지났어요. 그때까지도 공개 처형은 계속 됐었나요? 18호 관리소 같은
경우? 네, 계속 됐어요.
그때도 여전히 계속되고. 지금도 그러면 계속되고 있겠죠?
지금은 아마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북한하고 저는 연결을 못 하고 있고 이제 주변에 북한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뭐 가끔 돈도 보내고 이래서 북한하고 연결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는 친구도 언니가 공개청살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김정일 시대 같을 때는 공개청살 당하지 않을 제목인데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공포 정신을 많이 심어줬다고 하면서 그게 제가 별로 심한 제가 아닌데 말 한마디 잘못한 거라서 청살했다고.
처형까지.
네.
아 그런 걸 비추어 볼 때 네. 수용소 내에 공개 처형도 오히려 더 많아졌을 때.
그렇죠. 네.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용 씨를 통해서 18호 관리소의 공개 처형 실태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탈북민의 증언과 국제사회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공개적인 사형 집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공개적인 사형 집행은 사회나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죄목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을 뿐 형태는 매우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18호 관리소 내에서의 공개처형 실태를 박주용 씨의 증언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정현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공개처형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의 공개처형 어떤 인권침해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이런 식으로 정식 사법 절차 없이 공개처형을 실시하는 것 자체는 북한도 당사국인 자유권 규약 제6조에 생명권의 자의적 침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국가의 정식 사법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이 선고되고 또 이런 경우는 합법적이긴 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생명권 침해로까지 보지 않고 예외로 인정하기도 합니다만 내용적으로 봐도 관리소로부터 단순히 탈출했다는 것을 가지고 사형을 이렇게 취한다는 것 자체는 생명권 침해의 명백한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는 근본적으로는 반인권적인 정치범 수용소에 초법적으로 주민들을 구금 수용하는 그 자체에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그 방식과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인격을 말살하고 공개적으로 또 부모를 제일 앞에서 보게 하는 등의 행위는 생명권 침해와는 별도로 자유권규약 제7조에서 금지한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에게까지 이런 끔찍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북한도 당사국인 아동권리보호협약에서 규정한 아동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만약에 이렇게 국제조약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 그 위반 사항이 명백할 경우 국제사회에서는 그 해당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국제인권 레짐에서는 북한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개선을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러한 것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제형사법적인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제 그 시스템 하에서는 북한이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 강제적으로 이행을 확보하는 그러한 방안은 아직은 부족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와 같이 외부에서 정확하게 어떠한 인권 침해를 했는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지적하는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정현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은 인권 침해를 기록해 향후 가해자 처벌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북한 당국과 책임자들은 인권 침해 행위를 지금이라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라디오 북한인권기록보존서 눈물의 기록 정의의 기록 지금까지 이광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